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의 전체 줄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자 제자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또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말을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예루살렘 전체에 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동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마치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다, 성령이 임하신 역사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용감한 또 담대한 그리고 정확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도의 수에 가입했다고 했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오순절날이 두 가지 기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원이 그들이 옛날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한 날, 그날이 이날이다라는 기원이 있고 또 한 가지 기원은 첫 번째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칠칠절, 초실절을 기원으로 한다는 말도 두 가지 이론이 다 긍정적으로 수용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좋은 절기였는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믿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오셨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을 몇 가지로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 사이에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도 있고 역사 경험의 장벽도 있고 신분의 장벽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 장벽을 초월한 소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모두가 모두에게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모든 곳에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서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문화의 장벽을 초월해서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한 공동체 만들어지게 하시는 이런 소통과 연합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둘째로 이루어진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언제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가 재건되게 주실 것인가라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과 기대가 뭔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모였었던 모든 군중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르친 말이 여러분들이 붙잡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용감하게 또 정확하게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안개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너무나 쉽고 간단한 구원의 진리이지만 이 간단하고 쉬운 복음의 진리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이해되기도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도 지금까지의 편견이나 오해나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일말의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밝히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시 타락한 존재여서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혼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주시면 우리에게 맑은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셔서 진리를 바르게 보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뭔가 한계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희미한 신앙이 아니고 명확하게 깨닫고 보고 믿고 바라보고 직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로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는 성령 강림이 나타난 현상은 강력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억지로 반대를 하고 억지로 부정을 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인 것을 잘 알면서도 거짓 재판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워도 그런 고집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을 말해도 그런 거짓을 말하기가 불가능한데 그들은 그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그들 모두가 마음에 찔리는 대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들에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기 흥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완악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기 전에는 자기의 지은 죄를 부정하려 하고 또는 합리화시키려 애를 쓰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님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드러나 여러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또는 합리화시켜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성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늘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했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43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지금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따라 사람들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모임과도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대로, 광야에 나가서 금욕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렇게 모여들었던 그 모임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성격의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모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기심과 또 탐심을 가지고 모이지 않고 세상 이익을 추구해서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모여 사는 일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한 능력을 얻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되었고, 또 그런 모임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큰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과는 전혀 출발이 달랐습니다. 목적도 달랐고 모여 하는 모임의 여러 내용의 성격도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 완전성이 있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그런 모임들이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의미해서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 초기부터 있었던 이런 역사들, 서로 회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초기부터 보여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에 온 백성들이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위대한 시작이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소통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져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확실히 증거케 되었고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끝없이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